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빠를수록 좋다. 다시 한번 시작. 순종은 빠를수록 좋다. 일단 40일 수고하셨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하나님 귀하게 또 재단을 쌓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금 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벽 그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신구약 시대까지는 수도였지만 지금 뭐 이스라엘은 자기네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수도는 이제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싶어 하지만 사실 현실은 좀 불가능한다고 그래요. 뭐 예루살렘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보자면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 전체가 파괴돼요. 성 전체가 파괴가 되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에 의해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BC 6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훼파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이 헤로 왕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왕은 다윗의 후손 중에 돼야 되는데 이 에돔 사람, 그 에서의 후손이죠. 이 에돔 사람에 의해 왕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은 정통적인 어떤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19년부터 AD 63년 여러 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이제 중건하게 됩니다. 하지만 7년 뒤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다에 또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반란이 일어나서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또 파괴합니다. 그리고 티투스 장군은 유대인들을 조롱하듯이 너희가 또 일어날 수 있겠냐 이런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담장 하나만 딱 남겨두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통곡의 벽이에요. 요거 하나만 딱 남겨두고 싹 허물어요. 성전까지 싹 허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냥 역사 속에 아예 없애버리고 유다인들은요 유다의 모습을 살지 못하게 싹 흩어버립니다.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요. 로마 제국 안에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물론 역사 속에서 계속 흩어짐을 당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계속 존재했지만 이제 완전히 흩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 완전히 흩어집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유다인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을 다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이 통곡의 벽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서쪽 지역만을 얻게 된 거예요. 서쪽 지역만 예루살렘이에요. 그 통곡의 벽 건너편부터는 요르단 지역이고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는 이슬람의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그들은 그곳이 이슬람 사람들은 그 모스크가 바로 그 성전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가 바로 성전이 있었던 지역인 곳인데 거기에다 모스크를 세워놓고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거기가 바로 무하마드가 승천한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하마드가 승천한 곳이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서쪽 즉 서쪽의 그 벽 통곡의 벽이에요. 그 통곡의 벽에 싹 하묵해 모여가지고 항상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이 좀 더 일찍 순종했다면 그들의 나라는 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뭐 예루살렘 성전터를 빼앗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고 통곡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돌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그 벽 앞에서 통곡을 해도 이것이 되돌려지지 않고 앞으로도 되돌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순종이라는 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냥 순종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빨리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그걸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요구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 제도에 딱 얽매여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거나 우리를 그 틀에 가두어 규범에 딱 가두어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제 그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삭이 저절될 때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아들이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분명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 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시험이란 말이 우리 성경에는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하고 좀 달라요. 그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이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그래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할 때는 영어에서는 te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건데 이 테스트의 목적이 있어요. 테스트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레벨을 확인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이 사람의 레벨이 지금 얼마나 되냐.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같은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레벨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이 테스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위해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테스트 없이 아이들이 아무런 테스트 없이 학교에서 없이 그냥 다음 학년 계속 진학한다 그러고 공부할 애 없어요. 아무도 공부할 애 없어요. 테스트가 꼭 필요한 거예요. 다음 단계 진입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는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테스트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테스트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테스트가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 가요. 그 다음 단계 레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하시고 어떤 걸 주시려고 하실 때도 이게 여기까지는 돼야지 내가 이걸 이 성도한테 내가 줄 수 있는데 내가 이 자녀한테 이걸 줄 수 있는데 이게 있어요. 이거를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넥스트 레벨은 영영이 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영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분명히 많은 테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면 어떤 곳에서 그냥 정체되어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여 년 전에 장성했던 이스마엘을 그 내보낸 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을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을 전혀 안 보진 않았겠지만 뭐 이제는 멀리 나가서 살고 있는 거고 그 거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근데 눈앞에는 이삭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열 몇 살이 됐어요. 얼마나 그 애정이 컸겠어요.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위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기도 합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명령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거는 내가 그동안 못 해봤던 건데 내가 할 수 없었던 건데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건 아닐 거야.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 아마 밤새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합니다. 말씀이 있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해요. 이것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아브라함은 아침이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어요. 어떤 하나님이 있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고민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시간을 끌면 점점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냥 말씀이 있을 때 그냥 즉시 순종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요, 고민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 생각과 환경과 내 조건과 지금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런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고 그냥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다른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런다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고 즉시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에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순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오래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동행했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해요.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과 다시 돌아온다고 해.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마음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릴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바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이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막 너를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그냥 믿었어요.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때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바치는 거고,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건 이삭이 죽는 건데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순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 여러분 소멸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